사무엘상 13장 16절부터 14장 15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3대로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로 말미암아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를 향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경길로 향하였더라.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났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시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병기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그리고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권능으로 힘입어 더욱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내용이 좀 우리 길게 읽었지만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보았던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과 다 한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사울이 다스리던 왕이 되어 다스리던 2년 동안 사무엘이 다스릴 때에는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던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가나안 땅의 일부까지 점령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을 보게 되죠. 2년 동안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게바를 점령한 블레셋의 수비대를 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승리가 블레셋에게는 큰 분노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크게 분노한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온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당시 사울왕이 있던 길갈로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 살펴보았죠. 그 군대에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였고 다 도망치고 피하여 갔습니다. 당시 그들의 무덤으로 사용했던 굴, 수풀,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로 피해서 마치 죽은 자처럼 숨어 지냈고요. 그 중에는 가나안 땅을 버리고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의 땅으로 도망치는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블레셋에 항복해서 블레셋 편이 되어 갔던 사람들의 모습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블레셋 군사가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사울왕도 감히 싸우러 나갈 생각도 못하고 그의 군사들과 함께 두려워 떨고 있었죠. 그런데 군사들마저도 다 흩어지고 도망쳤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일까지 있었죠? 7일 안에 길갈로 오기로 약속한 사무엘마저 더디 왔습니다. 그러자 큰 두려움과 압박감에 시달린 사울왕이 어떻게 했죠?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라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 아니면 블레셋 손에서 건져져 자기의 생명과 왕의 자리를 보존하려고 했던 거죠. 특별히 사울은 예전에도 사무엘의 제사와 간구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주신 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서 7장인가요? 나오죠. 그런데 이번에는 사무엘이 없으니 자신이라도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불러내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생각에는 사무엘이 제사를 드린 것은 사무엘의 열심과 정성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쳐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도 그런 열심과 정성을 제사를 통해 보이면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자기들 멋대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싸우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맹세한 지 얼마나 지났죠? 다 같이 길갈에 모여 사무엘의 권고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순종을 맹세한 지 2년밖에는 지나지 않았습니다. 길게 잡아 2년.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다시 회복해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사울왕의 모습이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 소견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요. 하나님께로 의지하지 않고 대적을 물리칠 힘이 없이 다 흩어지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소견 따라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 뭐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아무리 예배의 모습은 있어도 말씀을 버린 건 결국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2장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만일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면 아무리 예배 모습은 있어도 sweep away, 즉 다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와 같은 심판이 마침내 이스라엘에게 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분노한 블레셋의 무시무시한 군대가 사방에서 온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기 위해, 진멸하기 위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젠 사무엘도 다 떠나고 없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이 행한 망령된 죄악을 꾸짖었고요. 사울의 집에 심판을 선포한 후에 다시 기브아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울을 위해 제사를 드려주거나 간구해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과 사울의 왕국에 심판을 선포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울에게는 600여 명의 백성들만 함께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 절망의 상태라는 거죠. 진멸당할 날만 기다려야 하는 비참한 현실만 남아있고 소망의 끈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사울에게는 회개와 순종의 모습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께 돌이키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가 않고 여전히 큰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죄와 불순종에 대한 이유와 변명 그리고 원망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음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사울과 대조되는 또 하나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미 13장 앞부분에 나왔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사울과 사울에게 속한 백성들은 다 함께 패배를 맛보고 두려움과 죽음과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요나단과 요나단에게 속한 한 소년에게는 그 반대의 현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 미약해요. 너무나 작고 미약하지만 죽음과 절망과 패배의 어둠 속에서 생명과 소망과 승리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없는 온 이스라엘은 다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믿음과 순종을 회복한 자들의 모습이 미약하지만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요나단의 병기 든 소년 두 사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여주시고 이 요나단과 요나단에게 속한 자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지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이 요나단이 중심 역할을 해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특별히 이제 요나단을 통해 어둠의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빛의 왕국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마치 요나단이 전주곡처럼 미리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사울의 왕국이 망하고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데 그 전환점에 요나단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왕국이 예언약의 왕국이 망하고 신약의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전환점에 세례 요한이 있는 것과 같은 현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자신은 쇠하여 가요. 예수님은 흥하여 가고 마찬가지로 요나단이 다윗이 올 길을 예비하고 자신은 쇠하여 가고 다윗은 흥하여 갑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 뒤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증거했듯 요나단도 그 뒤에 올 왕 다윗을 가리키고 증거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참 왕 예수님을 가리키고 증거하는 역할로 구원 역사 속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Verse 16. 예, 16절에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자, 이 구절을 보시면 지금 사울과 요나단과 그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어디에 모여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베냐민 땅 게바에 모여 있고요. 블레셋은 어디에 진쳤다고 하고 있냐면 믹마스라는 곳에 진쳐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 예전에는 사울과 요나단이 떨어져 있었어요. 1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사울이 처음 2천의 군사와 함께 어디 머물러 있었냐면 믹마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1천의 군사를 가지고 당시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던 게바를 되찾아서 지금 게바에 거하고 있는데, 블레셋의 손에서 게바를 점령한 요나단은 계속해서 게바를 지키고 있는데, 사울은 분노한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오자 믹마스를 버리고 도망쳐서 지금 요나단이 있는 게바로 와 있어서 함께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후에 블레셋의 군대가 믹마스에서부터 3대로 나누어져서 세 곳에서 둘러싸면서 도망칠 곳이 없는 거죠. 사울과 요나단이 있는 게바를 공격하기 위해 사방으로 둘러싸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도 없고 최후 결전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결전이라고도 할 수 없죠. 사울왕과 사울왕에게 속한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쓸어버림을 당하는 진멸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의 날. 그런데 더욱 절망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여져요.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요, 당시 사울왕과 함께 게바에 거하던 600명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전쟁을 치를 만한 칼이나 창도 없었다는 거예요. 병기가 없었어요. 그 병기는 오직 두 사람만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하고 누구? 사울왕하고 요나단.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시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당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로 된 병기 만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오직 농기구만 만들도록 허락했는데 그것도 농기구 날이 무뎌지면 블레셋으로 가서 허락받고 다시 날을 갈고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더욱 절망적이지 않나요? 지금 블레셋은 병거만 3만, 마병이 6천, 해변의 모래같이 수많은 병사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게바의 이스라엘은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 빼고는 나머지 600명의 백성들이 칼과 창이 아니라 그것도 괭이와 삽과 쇠수랑이와 도끼 같은 농기구들만 들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는 전쟁이라 할 수도 없다는 거죠. 무기력하게 죽는 날만 기다리는 상황인 거예요. 세상 힘으로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어쩌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걸까요? 대적을 이길 힘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기력.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죠. 왕과 백성들, 목자와 양들이 다 하나 되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 소견대로 살려고 말씀을 버렸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말씀 따라 올바로 예배하는 삶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버리고 예배의 삶을 떠나면 대적을 이길 힘은 전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복음 말씀과 올바른 예배가 죄악도 어떤 세상 문제도 아니 죽음까지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말씀과 예배가 아니면, 말씀 속에서 나누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교제가 아니면 우린 대적을 이길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과 예배를 찾아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확인하고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2절에 보면 사울은 600명의 백성들과 함께 모든 전의를 상실하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석류나무 아래 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마도 게바를 공격해서 블레셋의 노여움을 불러온 자기 아들 요나단을 원망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이유와 변명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울은. 그리고 돌이켜 자신의 죄를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아요. 이 상황에서도. 죽음이 앞에 있고 진멸당할 날이 앞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있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딱딱한지.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보다는 차라리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다가 심판받겠다는 거죠.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옥 심판은 자기들이 원해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기 싫거든요. 더욱이 누가 이러한 사울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깜짝 놀라요. 3절에 보면 아이야라는 자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4장 3절에 하나님이 이걸 말씀해서 알려주세요. 아이야를 사울이 함께하고 있었는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느라.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사울의 죄악이 드러납니다. 뭘까요? 이 아이야라는 자는 전에 엘리의 악한 두 아들 아시죠?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들의 아들 즉 손자였어요. 특별히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죽을 때에 그 언약궤 가져왔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죽는데 그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죠. 이가봇 이름의 뜻이 뭐였죠?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는 뜻이고 그때에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십니다. 즉 이 아이야라는 자는 이스라엘의 언약 저주의 심판을 불러온 엘리의 집의 자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엘리의 집에 심판을 선포하셨고 제사장의 직에서 끊쳐내셨습니다. 더 이상 엘리의 집에는 제사장이 나오지 아니하고 새로운 제사장으로 사무엘을 세우신 거였죠. 그런데 사울이 지금 누구를 제사장으로 삼고 있나요? 엘리의 집에 아이야를 에봇을 입히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교회라는 모습, 예배라는 모습만 있지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죠. 이것이 기복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고 그냥 교회 나오고 예배 모습만 있고 구하고 싶은 거 얻어내고 철저히 잘못된 성도의 거짓 성도의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대표로 하여 사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다 같은 모습으로 지금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사울과 사울에게 속한 자들과 대조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요나단과 요나단에게 속한 모습인데 1절을 보시면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요나단과 요나단의 병기를 든 소년 그러니까 요나단의 armor, 아마 창과 뭐 방패를 들게 한 종이겠죠? 그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사울과 사울에게 속한 백성들과는 다릅니다.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사울은 완전 절망과 무기력 속에서 그에게 속한 백성들과 함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멸망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요나단과 요나단의 병기를 든 소년 두 사람은 대적 블레셋을 치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이켜 일어서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좀 미친 모습 같지 않으세요? 정신 나간 자들의 모습 아닌가요? 아무리 젊은 혈기라고 해도 너무 말이 안 돼요. 몇천 몇백의 군사를 데리고 일어난 것도 아니고 엄청난 병기를 가지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저 요나단 자신과 자기의 병기를 들게 한 소년 두 사람만 사방을 둘러싸며 진격해오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블레셋의 군대를 치려고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핵폭탄 들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두 사람이 칼 하나 들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치겠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정말 미쳤거나 정신이 나간 걸까요? 아닙니다. 다 계산해보고 하는 겁니다.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소년은 승리가 자기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의 계산법과 요나단의 계산법이 달랐습니다. 사울은 온통 세상적인 원리와 기준으로만 계산했지만 요나단은 지금 믿음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도 계산하지 않고 무턱대고 믿고 있는 거 아니죠. 바보들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맹신, 광신이 아니죠, 기독교는. 주신 믿음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즉, 요나단의 계산에는 사울이 없는 것이 있었어요. 구원하기에 능하신 하나님. 사울의 마음에는 그 구원하기에 능하신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이것을 기억해야죠. 죽음과도 같은 큰 대적, 불신과도 같은 큰 대적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하기에 능하신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지만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고 싸우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인 죽음까지도 우리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도 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항상 풍성하게 계셔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신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6절에서 7절에 verse 6 through 7.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은 지금 자신을 하나님 백성으로 발견하며 자신이 싸우는 전쟁을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가리켜 할례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할례 없는 자들이란 진멸당해야 할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하신 구원이 임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나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은혜에 달려 있음을 굳게 믿고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요나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어나는 모습인데 그 요나단의 병기든 소년은 요나단과 마음을 함께하여 요나단의 마음을 품고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를 세워 하나님 왕국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지난주에 보았는데 먼저 요나단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나단에게 속한 소년도 요나단의 마음에 맞는 자로서 또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로 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 정말 미약한 정말 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능하심으로 대적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데 여기에 요나단에게 속한 소년도 함께 참여시켜 주시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오는 구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도 함께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누구의 모습이 보이는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제 몇 장 지나면 다시 재현되는 사건이 하나가 더 나와요. 사무엘상 17장으로 가면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의 내용이 하나가 나옵니다. 사울과 사울에게 속한 군사들이 또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며 또다시 싸우지도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똑같아요, 오늘 본문하고. 그런데 그때 오직 한 사람만 담대히 나아가 그것도 칼과 창의 병기가 없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쳐 마침내 온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지고 오는 사건이 따라옵니다. 그가 누구였나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고백을 들어보면 오늘 본문의 요나단의 고백과 닮아 있어요. 우리 한번 가보시겠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1 Samuel chapter 17 verse 45 through 47. 예.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요나단의 고백과 다윗의 고백이 닮아 있고요. 아니 어떻게 보면 다윗의 고백이 좀 더 풍성하게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무엇을 알려주고 있느냐? 왜 이 두 사건이 연결이 되어 있느냐? 요나단은 이제 곧 사울을 대신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워질 왕 다윗을 가리키는 역할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사울의 왕국에서 다윗의 왕국으로 회복되기 전 그 회복의 증거로 요나단이 먼저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는 쇠하여 가요. 다윗은 행하여 가고. 아니 이 사건 속에서만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보면 요나단은 장차 하나님 마음에 온전히 합한 아들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참 다윗의 후손을 가리키고 증거하는 자였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가리키고 증거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가 그는 구원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과 요나단에게 속한 소년은 예수님과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의 전쟁과 승리에도 함께 참여하게 될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성도들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요나단은 예수님, 요나단에게 속하여 요나단의 마음을 품은 소년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증거가 오늘 본문에 여러 곳이 나와요. 이걸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4절에서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4절에서 5절. Chapter 14, verse 4 through 5.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위. 이 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자, 요나단이 블레셋을 치러 가는 길을 상세히 보여주시는데 두 바위를 지나가야 했어요. 게바에서 믹마스까지 가려면. 그런데 두 바위의 이름이 알려주는 바가 있어요. 게바 앞에 있는 바위는 세네였어요. 그 세네를 지나서 믹마스 앞에 있는 바위인 보세스를 거쳐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네와 보세스의 의미가 너무 재밌습니다. 세네라는 단어는 원어로 thorny라는 단어예요. thorny. 즉, 가시와 같은 고난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보세스라는 단어의 원어는 shiny. 즉, 빛나다. 빛난 영광의 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요나단이 간 길은 가시와 같은 고난을 거쳐서 빛나는 승리의 영광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이 두 바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뭘 보여주시는 거냐? 장차 참 왕 되신 예수님께서도 구원의 승리를 이루실 때에 가시와 같은 고난의 길을 통해 빛나는 승리의 영광에 이를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의 모습도 요나단처럼 너무나 미약하고 정말 할 수 없는 자의 약한 모습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기실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나단만이 아니라 요나단에게 속한 소년이 함께 따라가듯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예수님께 속한 우리 성도들도 함께 참여되어 우리도 고난에서 영광에 이를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요나단이 블레셋 진으로 가기 전에 그의 병기 든 소년과 함께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요. 그래서 만일 블레셋 군사들이 요나단과 소년을 발견한 후에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라고 말하면 요나단은 이것이 하나님이 블레셋을 자기들의 손에 붙이셨다는 표징으로 믿고 나아가 치겠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 요나단과 소년을 발견한 블레셋 군사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고 하자 요나단이 그 소년과 함께 담대히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20명을 그 자리에서 쳐서 죽여요. 그러자 이 사건으로 인해 블레셋 군사들에게 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오늘 보면 마지막 내용입니다. 13절에서 15절에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병기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고 있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소동하고 떨고 큰 두려움에 휩싸였는데 이제는 블레셋이 소동하고 큰 두려움에 떨고 있고요. 땅까지도 진동을 하나님이 하셨대요. 지진까지도 일어나서 큰 두려움에 떨게 하셨다는 겁니다. 20명만 죽였더라도 큰 두려움이 블레셋에 임해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런데 그 전에 이 블레셋 군대들이 요나단과 소년을 발견한 후에 올라오라 우리에게로 올라와 봐라 하고 조롱하며 했던 말이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이며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야 저것들이 죽은 자처럼 구멍에 숨어있다가 이제 곧 두 사람이 나온다 하고 조롱하고 비웃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구멍이 무엇이었다고요? 13장 6절에 가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있는 구멍에 피하여 숨어 있었는데 그 구멍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무덤으로 사용하던 곳이었어요. 당시의 무덤. 즉, 마치 죽음 아래에서 무덤에 갇힌 완전 절망의 현실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과 요나단에게 속한 소년은 그 구멍에서, 즉 죽음과 멸망과 무덤의 완전 절망의 현실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인해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일어나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의 영광에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하고 연결이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죄와 사망을 물리치고 무덤에서 부활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와 영광이 이 요나단이 나온 길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에 묻히심, 그 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 그리고 거기에 참여된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또한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사울과 요나단이 대조되고 있고요. 사울에 속한 자들과 요나단에 속한 자들이 속한 소년이 대조되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사울이 증거하는 세상 임금에 속하여 함께 죄와 사망과 심판의 현실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요나단이 증거하는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과 함께 생명과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하나 되어 있고 속해 있는 우리의 대표는 누구십니까?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고 누구가 우리의 대표로 되어 계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신 분이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미약한 모습이었지만 세네에서 보세스까지, 즉 가시와 같은 고난을 통해 빛나는 영광의 승리에 이르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 대신 심판받으시기 위해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낮아지셨지만, 3일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무덤에서 나와 빛나는 천국 영광에 이르셨고, 그리하여 모든 대적, 즉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든 삶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참여시켜 주신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한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보고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Ephesians chapter 2 verse 1 through 7.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우리의 현실이 어디에서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에서 7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이 가신 길에 참여되어 있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진멸의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던 사울에게 속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우리의 새로운 왕 예수님과 연합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삶에 참여시켜 주셔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님과 함께 빛나는 천국 영광의 보좌에까지 이르러 앉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을 따라 잠시 가시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빛나는 영광의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 안에서만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우리의 영원한 참현실이 있다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발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요나단의 마음을 요나단에게 속한 소년이 품고 요나단을 따랐듯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으신 왕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품고 담대히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하여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 품으라고 하십니다. 비록 가시와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비록 엄청난 대적과 어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나올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바라보며 죄와 싸우고 오직 복음 말씀만 붙들고 믿음과 순종으로 끝까지 하나님 예배하며 천국 영광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과 예배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과 죽음까지도 이길 힘이 주어진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더욱 십자가 복음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더욱 말씀 따라 힘써 우리 하나님 예배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기다가 천국 영광에 이르시는 우리 온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요나단과 요나단에게 속한 소년을 통해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발견하고 깨닫고 또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하나님 말씀 따라 예배하다가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사방으로 둘러싸고 쳐들어오는 여러 시련들, 그리고 죽음까지도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바라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발견하며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되 더욱 우리 온 성도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품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과 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